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군이 지난 7월 무단 월북했던 주한미군 소속 트래비스 킹 이병을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과 AP통신 등은 20일 관련 문건을 입수했다며 이같이 보도하고 킹 이병에게는 미군 군사재판법에 따라 탈영 및 동료폭행, 아동 음란물 소지 등 8개 혐의가 적용됐다고 밝혔습니다. 미 육군은 이에 대한 관련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킹 이병은 지난해 10월 한국에서 경찰차를 발로 차 망가뜨린 혐의로 올해 2월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이를 납부하지 않아 5월 24일부터 48일 동안 노역을 한 뒤 7월 10일 풀려났었습니다. 이후 미국 텍사스로 이송돼 추가 징계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비행기에 탑승하기로 했던 다음 날인 7월 18일 한반도 비무장지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견학 도중 월북했습니다. 이후 킹 이병은 월북 후 두 달여 만에 북한으로부터 추방 형식으로 풀려난 뒤 중국과 한국을 거쳐 지난달 28일 군용기 편으로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미 백악관이 20일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 등에 사용될 $1,050 규모의 예산을 의회 공식 요청했습니다. 이번 예산에는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위해 614억 달러, 이스라엘을 위해 143억 달러,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91억 5천만 달러가 할당됐습니다. 이외에도 미 남부 국경의 중남미 이주자 문제와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밀거래 단속을 위해 136억 달러 등이 포함됐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이번 예산 요청은 미국의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미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의회에 대한 예산 요청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19일 대국민 연설을 통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 다음 날 나왔습니다. 한편 미 의회가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을 해임한 후 차기 의장 선출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예산 통과 및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2주째 분쟁 중인 이스라엘이 19일 가자지구에 대한 지상군 진입이 임박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요아프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날 가자지구 접경에 집결한 자국 부대원들에게 지금은 가자지구를 먼발치서 보고 있지만 곧 내부에서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 이후 가자지구에 대한 봉쇄 조치와 함께 군병력을 접경지에 결집시켜왔으며 가자지구를 통제하는 하마스 세력 등을 겨냥한 폭격을 계속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20일 성명에서 군 전투기들이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과 박격포를 발사한 하마스 테러리스트의 지휘통제소를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자지구 내무부는 가자지구의 그리스 정교회 건물에 피신해 있던 난민 여러 명이 20일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에 대해 지역 내 한 교회 벽이 손상됐다며 공습을 인정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2차 전지제조의 필수 광물인 흑연 제품에 대한 수출 통제 방침을 밝혔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20일 12월 1일부터 고순도, 고강도, 고밀도 합성 흑연 재료와 천연 박편형 흑연 및 관련 제품 등을 수출하는 업체들은 당국에 선적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국제 공급망과 산업망의 안전과 안정을 보장하고 국가 안보와 이익을 더욱 잘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중국 상무부는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흑연 생산 및 수출국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 90%가 넘는 흑연을 전기자동차 전지의 양극에 사용되는 물질로 정제하고 있습니다. 중국 세관 자료에 따르면 중국산 흑연 최대 수입국은 미국과 한국, 일본, 인도 등입니다. 중국은 현재 500기가 넘는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고 미국 국방부가 19일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날 공개한 2023년도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며 중국은 2030년까지 1000기가 넘는 핵탄두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지난해 보고서에서는 중국이 2021년 기준 400기가 넘는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었습니다.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비행기는 한 번에 수백 명이 타고 내립니다. 그 많은 사람이 조용하면서도 질서 있게 비행기에 오르게 하는 순서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항공사마다 다양한 방식의 탑승 순서를 적용하고 있고요. 어떤 항공사는 우선 탑승권에 별도의 요금을 매기기도 하지만 대개는 1등석과 비즈니스석 등 이 비싼 항공권을 산 승객부터 비행기에 오르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이코노미석도 세부 등급으로 나눠서 탑승 순서를 둡니다. 그 사이에 장애인이나 유아를 동반한 가족, 노인이 먼저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자, 그런데 미국의 대표 항공사 중에 하나인 유나이티드 항공이 오는 26일부터 이 순서에 변화를 주기로 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추수감사절 연휴와 연말 연시까지 항공 여행객이 크게 늘어날 시기를 대비해서 창가 자리에 앉은 승객을 먼저 태우는 창가 좌석 우선 탑승제를 실시하기로 했는데 1등석과 비즈니스석은 기존 그대로 최우선 순위에 두고요. 일반 이코노미석에 윌마라고 부르는 방식을 국내선 비행기 또 일부 국제선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반석의 경우 창가 쪽에 앉는 승객이 제일 먼저 들어가고 중간 좌석이 그 다음 통로 쪽 좌석 승객을 맨 나중에 태워서 옆자리 승객 때문에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해야 되는 그 불편과 시간을 줄이는 겁니다. 이 방식은 유나이티드 항공이 수년 전에 도입했다가 중단했던 바가 있는데요. 좀 효율성을 개선해서 최근에 국내선 몇 개 노선에 시범 운영을 했더니 전체 탑승 시간이 2분 정도 줄어드는 걸 확인했답니다. 자, 앞으로의 반응이 어떨지 주목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의 주간 프로그램은 뉴스 따라잡기입니다.
Children of Abraham, the descendants of Isaac and Ishmael have embarked together on a bold journey. Together.
네, 가자지구로 통치하던 이슬람 무장 조직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면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하마스는 어떤 조직이고 또 팔레스타인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알아봅니다. 뉴스 속 인물은 다니엘 노보아 에콰도르 대통령 당선인입니다. 뉴스 따라잡기는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집니다. 곧 워싱턴 DC는 지금이 10월 20일 금요일이고요. 오후 3시 9분이 막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은 19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10월 21일 토요일에 북한, 오전까지 대체로 흐리다가 점차 맑아집니다. 중간과 삼지연 지역은 오전 한때 눈도 내리겠는데요. 대부분 지역으로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고 이 바람 때문에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기온 보실까요? 최저기온 삼전이 영하 9도까지, 해산 영하 3도, 중간 영하 2도까지 떨어집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이 5도고요. 개성 3도, 신의주 4도, 함흥 2도, 청진 3도, 원산도 6도에 불과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1도에서 17도 사이인데요. 평양의 낮 최고가 14도, 개성 16도, 신의주 15도, 중강 11도, 함흥 원산 17도, 청진 13도, 해산은 6도에 머물겠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은 대체로 맑겠지만 먼바다 쪽은 오전에 구름 많고 한때 비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 1.5에서 2.5m, 먼바다는 4m까지 오전에 물결이 더 높겠습니다. 서해는 흐리고 가끔 비 내립니다. 앞바다 0.5에서 2.5m, 먼바다도 2.5m까지 오전에 물결이 더 높겠습니다. 10월 21일 토요일의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의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소식인가요?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에서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미국의 안보에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슬로베니아가 국경 검문을 재개하는 등 이른바 생겐 조약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키는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항구에 대한 중국 기업과의 임대 계약을 취소하지 않기로 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문제에 관련한 대국민 연설을 했는데 이 소식부터 보죠.
네, 바이든 대통령이 19일 밤 백악관 집무실에서 대국민 연설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이날 TV로 전국에 방영된 연설에서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미국의 안보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연설한 건 취임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에서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를 주제로 삼은 이유가 있죠.
네. 미국은 지금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네.
예, 그런데 또 현재 미국은 러시아와 싸우는 우크라이나도 지원하고 있어서 양쪽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느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미국에서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이런 상황을 고려해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를 모두 지원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국민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연설에 나온 걸로 보입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모두 지원이 필요하다.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한 하마스와 지난해 2월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연결시켰는데요.
네네.
예, 바이든 대통령 말 직접 들어보시죠.
Hamas and Putin represent different threats, but they share this in common. They both want to completely annihilate a neighboring democracy, completely annihilate it.
네.
네, 하마스와 푸틴이 다른 위협을 보여주지만 하나 공통점이 있다는 건데요. 그건 그들이 이웃 민주주의를 완전하게 괴멸시키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괴멸시키려 한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테러 분자들이나 독재자들이 대가를 치르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들이 더 많은 혼돈과 파괴를 불러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미국과 국제사회에 돌아오는 위협이나 그 비용이 계속 커질 거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지적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하마스, 러시아와 또 싸우는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이 미국에 중요하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지원은 몇 세대에 걸친 미국의 안보를 위해서 좋은 투자라고 강조했는데요. 또한 이런 지원은 미군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고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안전하고 평화로우며 더 번영하는 세상을 만드는 걸 도울 거라고 바이든 대통령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20일 의회에 긴급 안보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네. 자, 얼마나 요청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볼까요?
네, 바이든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약 610억 달러, 이스라엘에 143억 달러, 인도적 구호를 위해서 915억 달러, 그리고 인도태평양 안보를 위해서 20억 달러를 요청했습니다.
네.
네, 이 밖에 국내 현안으로 국경 활동을 위해서 64억 달러, 그리고 인력과 시스템 능력 투자를 위해서 31억 달러 등을 요청했습니다.
네. 자, 지난 17일 이 가자지구 알 아흐리 병원에서 폭발이 났습니다. 수백 명이 숨진 뒤에 지금 이 책임 소재를 두고 주장이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그 19일 연설에서도 이 문제를 언급했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은 하마스의 주장과는 달리 폭발에 이스라엘은 책임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화롭게 살고 기회를 얻기 원하는 무고한 팔레스타인들의 삶을 무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미국 정보당국의 문서를 인용해서 알 아흘리 병원에서 폭발로 발생한 사망자 수가 100명에서 300명 사이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팔레스타인 관리들은 이 병원에서 47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 분쟁이 더 커지지 않도록 많은 나라가 중재를 하고 있는데 중국의 특사가 본격적으로 중재 외교를 시작했네요.
네, 중국의 자이준 중동문제 특사가 19일 카타르에 도착해서 미하일 보그다노프 러시아 외무차관을 만나서 이번 사태를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긴장 악화를 막아야 한다는 두 나라 입장을 공유했는데요.
네.
예, 특히 자이 특사는 현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분쟁 상황의 근본적인 이유는 팔레스타인들의 합법적인 민족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 중국의 자이 특사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 하마스는 언급했습니까?
하마스를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앞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도 하마스는 언급하지 않고 민간인들을 해치는 모든 행위를 비난한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이스라엘의 대응이 이 자위권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이탈리아에 이어서 동유럽에 있는 나라 슬로베니아 국경 통제 강화한다는 소식이네요.
네, 슬로베니아 정부가 크로아티아 그리고 헝가리 국경에서 검문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9일 발표했습니다. 이 조처는 21일부터 시작해서 적어도 열흘간 시행됩니다.
네, 이탈리아도 비슷한 조처 시행한다고 발표를 했죠.
네, 이탈리아는 21일부터 열흘 동안 슬로베니아와의 국경 통제를 재개한다고 18일 밝힌 바 있습니다.
예, 자 슬로베니아가 국경 검문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원래 모든 나라가 국경에서 검문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실 분이 있습니다.
네, 보통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생겐 조약 가입국들 사이에서는 이 국경 검문이 없습니다. 이 조약은 유럽 내 27개 가입국 사이에 국경의 자유로운 물적, 인적 이동을 보장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생겐 조약 가입국들이 다른 가입국들과의 국경에서 검문한다는 건 이 조약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킨다는 뜻입니다.
네. 자, 슬로베니아가 헝가리 또 크로아티아 국경에서 검문을 다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지난 7일부터 하마스와 이스라엘 사이의 분쟁이 시작된 이래 유럽 안에서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유대교 회당이 공격을 받았고요. 프랑스, 벨기에에서는 공격으로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유럽 나라들 사이에 안보에 대한 불안이 커졌는데요. 그러자 중동에 인접한 헝가리, 크로아티아를 통해서 이주민들이 많이 들어오는 슬로베니아가 국경 통제에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서 위험한 사람들이 슬로베니아 들어오는 걸 막겠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슬로베니아 정부는 영내에 점증하는 조직 범죄와 또 중동 내 긴장 격화 탓에 보안 수준을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많은 테러 분자들이나 극단주의자들이 자신들이 저지른 행위의 처벌을 피하거나 슬로베니아의 안보, 안정을 해칠 의도에서 분쟁 지역을 떠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탈리아가 슬로베니아와의 국경을 통제하는 이유는 어떤 건가요?
네, 또 슬로베니아를 거쳐서 이탈리아로 들어오는 중동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네네.
네, 이탈리아 정부는 올 들어 1만 6천 명이 슬로베니아 국경을 건너서 불법으로 이탈리아에 들어왔다고 최근에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탈리아하고 슬로베니아는 모두 생겐 조약에 가입이 돼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가입국과의 국경을 통제할 수가 있는 겁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생겐 조약은 공공정책이나 국내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있을 경우에 이 가입국들이 국경 통제를 임시로 재개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덴마크, 스웨덴, 프랑스도 이 국경 검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슬람 극단주의자 공격 때문에 유럽연합 EU가 국경 문제 논의했죠.
네, 19일에 EU 내무장관들이 모여서 이 국경 통제 강화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회원국 장관들은 반군의 공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주민 신원 검사,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는 사람들을 추방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하라고 회원국들에 촉구했습니다.
네, 지금 오늘 세 번째 소식은 호주로 갑니다. 호주 정부가 중국과 관련해서 중요한 결정을 내렸네요.
네, 호주 연방정부가 20일 중국 기업의 다윈항을 99년 동안 임대해 주기로 한 계약을 취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다윈항을 둘러싸고 2015년부터 계속된 두 나라 갈등은 일단락되는 모양새입니다.
아, 이게 거의 8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사안이네요.
네, 2015년에 이 다윈항이 있는 호주 노던 준주 정부가 중국의 랜드브릿지 그룹 자회사와 이 계약을 맺었는데요. 뒤늦게 호주 연방정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계약 내용 그리고 안보적인 측면에 관한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취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네, 이 다윈항이라는 곳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인가 보네요.
네, 호주의 가장 북쪽에 있는 항구인데요. 태평양과 인도양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거점으로 태국과 브루나이,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영내 국가들 또 한국과 일본, 중국 등과 연결되는 길목에 있어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중국 기업이 호주의 이 다인 항구를 99년 동안 빌렸을 계획이었습니까?
네. 부채 부담이 많았던 노던 준주는 임대 입찰을 붙였는데요. 중국의 랜드브릿지사가 다른 여러 투자자들을 제치고 미화로 3억 6천만 달러의 임차권을 얻었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한 달 뒤에 이 같은 내용이 발표되자 당시 바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호주 정부에 크게 유감을 표했습니다.
미국은 호주에 아주 중요한 우방국인데요.
네, 특히 당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아시아 태평양 중시 전략을 펼치면서 그 일환으로 2012년부터 미국 해병대를 다윈항에 정기적으로 순환 배치해왔는데요. 미국 정부는 중국이 이 다윈항을 이용해서 미국의 미군의 동태를 감시할 수 있고 또 임차권을 내세워서 중국 해군 함정에 기항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예. 자, 미국의 이런 우려에 호주 정부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당시 호주는 멜컴 텀블 총리 집권 시절이었는데요. 텀블 총리는 다윈항의 민영화 작업은 비밀도 아니라면서 호주 국방부나 연방정부가 국가안보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개입하고 상황을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다윈항의 임차가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의 일환이라고 알려지면서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호주 정부가 다시 계약을 검토했던 거군요.
네, 지난해 취임한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는 이 계약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고요. 이날 계약을 취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한 겁니다. 호주 총리 내각부는 이날 성명에서 국방부의 조언을 받았고 국가안보 이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지 고려해서 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주요 인프라의 위험을 관리하는 강력한 규제 시스템이 있다면서 다윈항 주변에 모니터링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중국 쪽에서도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랜드브릿지사가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으로 더 이상 안보 논란이 종식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앨버니지 총리는 다음 주에 워싱턴을 방문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하는데요. 이 사안이 논의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앨버니지 총리는 또 연내 중국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7년 만에 중국을 찾는 호주 총리가 되는 건데요. 아직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장양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어떤 소식입니까?
네, 미 하원이 20일 하원의장 선출 3차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네, 공화당 후보로 나선 그 진조던 의원에 반대하는 의원이 더 늘면서 하원의장 선출이 또다시 불발됐는데요. 조던 의원이 후보직에서 사퇴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이 공격용 무기를 금지한 주의 총기 규제법이 위헌이라면서 중단을 결정했고요. 지난해 미국에서 총기로 인한 살인 및 과실치사율이 감소했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미국 의회 하원의장 선출 관련 내용부터 보시겠습니다. 20일 오전에 의회에서 세 번째 투표가 실시됐죠?
네, 맞습니다. 지난 17일과 18일 실시된 하원의장 선출 투표가 모두 실패로 끝나면서 케빈 맥카시 전 의장 해임에 따른 하원의장 공백 사태가 보름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의회는 20일 열린 3차 투표에서도 하원의장 선출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네, 자, 투표 결과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네, 현재 미 하원이 그 두 석의 공석이어서 433석이 총 의석수인데요. 이 3차 투표에 429명이 참여했습니다. 민주당 후보인 하킴 제프리스 의원이 210석을 확보했고 공화당 후보로 나선 그 짐 조던 의원은 194표를 얻었습니다.
네, 짐 조던 의원에 대한 지지가 또 줄어들었군요.
네, 하원의장이 선출되기 위해서는 과반인 217석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조던 의원이 1차 투표에서는 200표, 2차에서는 199표를 얻었고요. 오늘 3차에서 194표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세 차례 투표를 거치면서 조던 의원에 반대하는 의원이 20명에서 22명, 25명으로 점점 늘어난 겁니다.
네, 자 조던 의원에 반대하는 표가 어떻게 분산됐는지도 보겠습니다.
네, 임시 하원의장을 맡고 있는 공화당의 패트릭 맥케니 의원이 6표를 받았고요. 바이런 도널드 의원이 2표, 스티브 스컬리스 하원 공화당 대표가 8표, 또 케빈 맥카시 전 하원의장이 2표를 받았습니다. 이외에 한 표씩 받은 의원들도 있는데요. 종합해보면 공화당에서 조던 의원 외에 표를 받은 공화당 인물이 8명입니다.
예. 자, 조던 의원은 지금 자신이 하원의장 선출이 하원의장이 되는데 반대하는 의원이 더 늘어나고 있는 걸 직접 보고 있습니다. 3차 투표가 끝난 뒤에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조언 의원이 3차 투표에서 이보다 더 많은 의원이 반대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있었는데 몇 명만 더 늘었다면서 사퇴 없이 계속 도전을 이어갈 거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3차 투표 후에 조던 후보 지명 철회에 대한 비공개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복수의 소식통은 CNN에 조던 의원이 결과에 승복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예. 자, 사실 3차 투표에 앞서서 조던 의원이 하원의장으로 선출되는 것에 실패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았었죠?
네, 그렇습니다. 조던 의원은 2차 투표 후 자신에게 반대한 22명 의원과 만났는데요.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의원들은 자신들의 입장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심지어 조던 의원과 만난 22명 의원들은 자신들이 조던 의원과 만난 것은 지지 호소를 듣기 위한 게 아니라 오히려 조던 의원에게 사퇴를 하도록 종용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자리에 함께한 존 루터포드 의원은 조던 의원은 하원의장에 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미국 하원의장 공석이 지금 보구름이 넘도록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하원의장 공백 사태는 공화당이 야기했고 또 이 상황이 길어지는 것 역시 공화당 때문이라는 지적이죠.
네, 지난 2일 맷 게이츠 공화당 의원이 단독으로 하원의장 해임 결의안을 발의했고요. 하루 뒤인 3일 실시된 투표에서 공화당 강경파 의원 8명이 이에 동의해서 결국 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하원의장이 해임됐습니다. 이후 새 하원의장 선출 과정에서 다수당인 공화당이 내부 분열로 후보에 대한 과반 지지 확보에 실패하면서 하원의장 공석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겁니다.
네, 조던 의원에 대한 지지가 결집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던 의원이 또 다른 전략을 추진하기도 했었죠?
네, 맞습니다. 임시 하원의장의 권한 확대를 추진한 겁니다. 현재 공석인 하원의장 자리는 패트릭 맥케니 의원이 맡고 있는데요. 현재 임시 하원의장은 규정에 따라 차기 의장 선출과 관련한 권한만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지원이나 예산안 등과 같은 시급한 법안 처리를 할 수가 없는데요. 이에 따라 일단 임시 하원의장에게 일시적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줘서 의회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목소리가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에서 나왔습니다. 이 조던 의원은 2차 투표 후에 내년 1월까지 임시 하원의장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1월까지 시간을 벌고 그 사이 의원들의 지지를 확보한 뒤에 다시 하원의장 투표에 나서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시도는 결국 무산이 됐죠?
네, 조던 의원이 임시 하원의장 권한 확대를 지지한다고 밝힌 뒤에 공화당에서는 회의가 소집됐는데요. 여기서 다수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팻 팔론 의원은 공화당 의원 중 3분의 2가 임시 하원의장의 권한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고요. 바이런 도널드 의원은 임시 하원의장에 대한 일시적 권한 확대를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지만 의회의 역할은 하원의장을 선출하는 것이라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네, 결국 조던 의원은 다시 입장을 밝혀서 바꿔서 3차 투표를 하겠다고 밝혔고요. 결국 20일 진행된 투표에서 조던 의원이 늘어난 반대표를 확인했습니다.
네. 자, 임시 하원의장 권한을 확대하려는 그 움직임은 일단 멈춘 상태지만 이것이 또 완전히 없어진 선택지는 아니라고요.
네, 맞습니다. 임시 하원의장 권한 확대를 강하게 추진한 데이브 조이스 의원은 앞으로도 계속 동료 의원들에게 하원의장 공백 사태가 가져오는 우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를 주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도 임시 하원의장 권한 확대에 열려있는 입장이고요. 백악관도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이번에는 캘리포니아로 갑니다. 캘리포니아 주 법원이 주에 그 총기 규제 이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소식이네요.
네, 캘리포니아주 남부 연방지법의 로저 베니테즈 판사가 19일 주가 시행하는 공격용 소총 판매 금지 등의 총기 규제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면서 중단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예. 자, 그럼 먼저 캘리포니아주가 시행하고 있는 그 총기 규제가 어떤 내용인지부터 살펴볼까요?
네, 지난 1989년 캘리포니아주 스톡턴의 클리블랜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져서 어린이 5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쳤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공격용 무기 규제법이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분리할 수 있는 탄창을 끼울 수 있는 총, 그리고 반자동 소총이나 권총 등을 공격용 총기로 규정해서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소송은 어떻게 제기된 겁니까?
네, AR-15와 같은 반자동 소총을 구입하려는 캘리포니아 주민들과 캘리포니아주 총기 권리연맹 또 수정헌법 2조 연맹 등이 캘리포니아주의 총기 규제법이 총기 소지를 허용한 수정헌법 2조를 위반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네, 이 베니테즈 판사는 그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캘리포니아주는 대량 살상을 막기 위해 공격용 무기 소지를 금지하려고 하지만 금지된 무기는 자기 방어의 목적으로 법을 준수하는 사람들 역시도 사용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몇 안 되는 사람들의 범죄적 오용에 대한 캘리포니아의 규제는 많은 선량한 주민들의 무장을 해제하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법원은 캘리포니아주가 항소할 수 있도록 이번 결정을 10일 동안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법원의 이번 결정에 캘리포니아주는 어떤 입장인가요?
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성명을 냈는데요. 거의 35년 전 캘리포니아주에서 선출된 대표들은 전쟁 무기가 우리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결정했다면서 법원의 이번 판결은 대량 총기 사고로 인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직접적인 모욕을 주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네, 캘리포니아주가 즉각 항소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로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이 판결에 즉각 항소했습니다. 본타 장관이 성명에서요. 캘리포니아주의 총기 규제법은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왔다면서 대량 사망자를 야기하는 총기로부터 시민을 지키려는 싸움을 계속 이어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번 소송의 원고 측 입장은 어떤 건가요?
네, 원고 측이 성명을 통해서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법원의 이번 결정은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비헌법적인 금지 조처와 관련 주장의 문제점을 잘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공격용 무기 금지. 바이든 행정부도 아주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안인데요.
네,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에 그 초당적 총기 규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18세에서 21살 사이의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 조회를 강화하는 게 핵심 내용인데요. 다만 여기에는 공격용 무기에 대한 규제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가 총기 규제법에 공격용 무기 사용 금지도 포함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도 총기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총기류에 의해서 살인 또는 과실치사된 내용을 담은 보고서가 나왔다고요?
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20일 최근 4년간 미국 내 사망률과 관련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총기류로 인한 살인 및 과실치사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에 따르면 작년 총기 살인과 과실치사가 약 19,640건으로 전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DC는 2019년에서 2020년 관련 사건이 급증한 이후 처음으로 수치가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2019년 이후에 계속 오름세이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조금 떨어졌다는 건데 총기로 인한 살인사건, 과실치사, 연도별로 좀 자세하게 들여다볼까요?
네, 2019년 총기 살인사건이 총 14,400여 건 발생했는데요. 2020년에는 19,400여 건으로 약 5,000 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2만 1,000여 건으로 집계됐는데요. 이게 인구 10만 명당 6.3명이 총기로 목숨을 잃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약 19,700 건으로 줄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인구 10만 명당 5.9명이 총기 살인의 피해자가 된 건데요. CDC는 지난해 전국 총기 살인율은 감소했지만 2019년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예, 총기로 인한 살인사건 및 과실치사, 인종별로 분석한 내용도 있군요.
네, CDC가 해당 조사에서 인종과 민족별 비율을 정리했는데요. 흑인이 4년 연속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지난해를 보면 전체 총기 살인 19,400건 중에 11,565건, 그러니까 60%의 사망자가 흑인이었습니다. 특히 흑인에 대한 총기 살인율을 월별로 보니까요. 4년 연속 미국의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 그러니까 5월 말을 기준으로 8월 말까지 눈에 띄게 급증한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외에 백인이 3,830건, 중남미계가 3,500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아시아와 태평양 도서국 출신은 233건, 아메리카와 알래스카 주민이 224건으로 가장 적은 수를 기록했습니다.
네. 자, 이번 통계 보고서와 관련해서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이 사회적, 구조적인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했다지요.
네, CDC는 총기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폭력 위험과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사회적 구조적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는 경제와 주택 안도 관련 프로그램과 병원, 지역사회 기반 봉사활동, 총기에 대한 무단 접근과 사용을 방지하는 총기 보관 강화, 또 이니셔티브, 트라우마 해결을 위한 치료 등이 포함됐습니다.
네, CDC가 보고서를 낸 뒤에 백악관에서도 입장이 나왔군요.
네, 까린 장페르 백악관 대변인이 CDC의 이번 보고서는 총기 폭력 확산을 막기 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이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고무적인 신화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아동과 청소년이 총기로 사망한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고 또 총기 폭력이 유색인종 지역사회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예, 장페르 대변인은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공격용 무기와 대용량 탄창을 금지하고 총기 구매를 위해 신원조회를 시행하는 등 상식적이고 의미 있는 개혁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의 총기 규제 관련법 어떤 게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작년 6월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더 안전한 지역사회법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거의 30년 만에 총기 규제법이 마련돼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 법은 18살에서 21살 사이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확대하고요. 본인이나 타인에게 위협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으로부터 법원이 총기를 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적기법을 시행하는 주에 인센티브를 줍니다. 또 일련 번호가 없고 추적하기도 더 어려운 이른바 유령총을 통제하고 총기 밀매 단속을 위한 자원을 더 늘리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해외를 순방할 때 항상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대통령 전용기입니다. 미국 대통령 전용기는 에어포스 원이라고 불립니다. 미국 정치 ABC, 이번 시간에는 에어포스 원의 역할과 역사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We're going to get it done for less than that, and we're committed to working together to make sure that happens.
2016년 1월, 데니스 뮬렌버그 미국 보잉사 최고 경영자 CEO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자택인 플로리다 마라라고에서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뮬렌버그 CEO는 에어포스 원을 만드는 보잉사의 수장으로 새 에어포스 원 두 대 납품 비용이 40억 달러 이하가 될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에어포스 1은 대통령을 실어 나르는 모든 공군기를 가리키는 데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군 총사령관인 대통령을 수송하기 위해 준비된 특별한 비행기들을 언급하기 위해 이 용어를 쓰는 것이 표준 관례입니다. 에어포스1의 역사는 1944년 당시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이 이용한 비행기에서 시작했고 이 비행기는 신성한 소로 불렸습니다. 이후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독립으로 불린 전용기를 탔고 후임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전용기 컬럼바인 2 그리고 컬럼바인 3를 이용했습니다. 전용기 호출부호 에어포스 1은 1950년대에 처음 사용했고 이 용어가 처음으로 널리 알려진 것은 존 F. 케네디 대통령 때였습니다. 1962년에 구입해 26,000이란 고유 번호가 붙은 이 에어포스 1은 아마도 지금까지 가장 잘 알려졌고 역사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에어포스 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oming down the steps now. Now down on Secret Service men. Ladies and gentlemen,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에어포스 1 26,000은 1963년 11월 케네디 대통령을 텍사스 댈러스로 실어 날랐고 돌아올 때는 암살된 케네디 대통령 시신을 실었습니다. 당시 린든 존슨 부통령은 복귀하는 이 비행기 안에서 36대 미국 대통령으로 선서했습니다. 또 이 비행기는 1972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역사적인 중국과 소련 방문에도 함께했습니다. 이후 에어포스 1 27,000과 28,000 그리고 29,000이 대통령들을 태우고 전 세계를 누볐습니다. 이 가운데 에어포스 1 29,000도 역사적 사건에 연관됩니다. 2001년 9월 11일 미국에서 수천 명이 사망하는 테러가 발생했고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수행원들이 에어포스 29,000을 타고 워싱턴으로 복귀했습니다. 또 2016년 3월에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에어포스 1 28,000을 타고 쿠바를 방문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에어포스 1의 역할과 역사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입니다. 중동이 다시 전쟁의 포화 속에 휘말렸습니다. 가자지구를 통치하고 있는 이슬람 무장조직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자 이스라엘은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습니다. 주요 매체는 이 전쟁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으로 구분짓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이 시간에는 하마스는 어떤 조직이고 어떻게 탄생했는지 또 팔레스타인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입니다. 하마스와 파타.
팔레스타인은 크게 두 주요 정치 세력에 있습니다. 지금 중동은 물론이고 전 세계를 극도의 혼란과 긴장 상태로 몰아넣고 있는 하마스와 현재 국제사회가 공인하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주도하고 있는 파타입니다. 즉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는 하마스가 팔레스타인을 대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분해야 합니다. 하마스와 파타는 팔레스타인의 정당들이자 정치 세력입니다. 팔레스타인은 나라는 없지만 1994년에 출범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산하에 정부 조직도 있고 파타, 하마스, 제3의 길 같은 정당들도 존재합니다. 중도 온건 성향의 파타는 현재 요르단강 서안 라말라에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집권당입니다. 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태동하기 전에 팔레스타인의 대이스라엘 무장투쟁을 이끌었던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주축 세력으로서 오늘날 팔레스타인의 대표 정당이자 가장 오래된 정치 세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있는 건 파타당이 이끌고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입니다. 이스라엘도 문제가 생겨서 협상이 필요할 때면 파타당 정부와 대화에 나서왔고요. 지금 싸우고 있는 대상도 팔레스타인이 아니라 하마스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정당이라기보다는 무장 정파로 익숙합니다. 정파란 공통의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으로 정당의 하위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무장한 정치 집단 하마스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패망입니다.
하마스의 태동.
하마스는 1987년에 일어난 팔레스타인의 대이스라엘 민중봉기, 이른바 1차 인티파다가 발발한 1987년 10월에 공식 창립됐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스라엘과 피 흘리는 영토 전쟁을 벌여온 팔레스타인은 1980년대 들어오면서 정치적,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게 됩니다. 당시 그 중심에는 지금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를 이끌었던 야세르 아라파트 의장과 파타당이 있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을 거부하고 나타난 게 바로 하마스입니다. 하마스는 아랍어, 이슬람 저항운동의 앞글자를 딴 약어인데요. 아랍권 최대 이슬람 근본주의 조직인 무슬림 형제단에서 활동하던 아흐메드 야신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결성됐습니다. 하마스는 산하에 알카심 여단이라는 무장 조직을 두고 계속해서 반이스라엘 강경투쟁 노선을 걸었고요. 동시에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항전 의식을 고취시키고 이슬람식 사회복지 사업을 약속하면서 대중적 지지를 확보해 나갔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도부 분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은 미국의 중재로 1993년에 양측이 중동평화구상, 이른바 오슬로 협정을 체결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듯 했습니다.
The children of Abraham, the descendants of Isaac and Ishmael, have embarked together on a bold journey. Together, today, with all our hearts and all our souls, we bid them shalom, salam, peace.
글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평화적으로 공존한다는 궁극적인 목표와 함께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 일대에서 철수하고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자치권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오슬로 협정에 따라서 이듬해 요르단강 서안 라말라를 수도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출범하게 됩니다. 오슬로 협정은 쉽지 않은 중동 해법을 찾기 위한 역사적인 합의였지만 양측 모두 이 협정을 파괴하려는 극단주의 세력이 힘을 얻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오슬로 협정의 주역인 이차크 라빈 총리의 암살과 우파 정당들의 득세로 이어졌고 팔레스타인도 아라파트 수반에 이어서 들어선 마무드 아빠스 수반 정부 역시 이스라엘과 손을 잡았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과의 무장투쟁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하마스, 그리고 외교적인 해결 방식을 내세우면서 과격한 무장 노선만 고집하는 건 비현실적이라는 파타 간의 갈등과 대립의 골은 더 커져갔습니다.
2006년 총선과 하마스의 승리.
팔레스타인은 2006년에 총선을 치렀습니다. 이 선거에서 가자지구를 기반으로 한 하마스가 파타당을 누르고 크게 승리하는데요. 당시 국제사회는 이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한 가운데 치른 걸로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러시아, 유럽연합, 유엔은 공정선거를 치른 팔레스타인인들을 축하하고 비폭력적이면서 이스라엘을 인정하는 새 정부를 기대하는 4자 공동성명을 내놨는데요. 하지만 하마스는 이를 거부하고 지속적인 이스라엘 투쟁을 선언합니다. 이에 파타당을 비롯해 다른 정당 정파들은 하마스가 구성하는 통합정부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반발하면서 결국 팔레스타인은 요르단강 서안의 파타 정부 그리고 가자지구의 하마스로 갈라져서 대립과 반목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무력투쟁 불사를 선언한 하마스를 테러 조직으로 간주하고 제재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하마스 통치의 가자지구.
시나이반도 동북부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가자지구는 길이 41km, 폭 10km에 불과한 좁은 땅입니다. 여기에 약 23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하마스가 통치하고 있는 가자지구에 대해서 지중해의 면에 있는 서쪽을 제외하고 세 방향 모두에 높은 장벽을 설치하고 엄격한 통행 관리와 물품 반입 등을 통제해왔습니다. 하마스의 무기 전용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이유인데요. 여기에 하마스와 충돌이 벌어질 때면 번번이 강력한 봉쇄 정책으로 대응해서 가자지구 주민들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우려하는 비판의 목소리도 늘 함께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양측의 충돌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우려와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Leaders of the UN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the Department of Safety and Security in Gaza were informed by their liaison officers.
이번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전쟁에서도 이미 수많은 사상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미국은 하마스 집단은 가자 지구 주민들의 존엄성과 안전을 생각하지 않으며 이들을 인질로 삼고 테러 공격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번에는 완전히 하마스를 뿌리 뽑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바논과 시리아 내 무장 집단의 하마스 지원 공격에 이란까지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 제5차 중동 전쟁 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스의 화제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다니엘 노보아 에콰도르 대통령 당선인입니다. 지난 15일 남미 국가 에콰도르에서 대통령 결선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이 결선 투표에서 국민민주행동당의 다니엘 노보아 후보가 시민혁명운동당의 루이사 곤살레스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노보아 당선인은 1987년 11월생입니다. 올해로 35살인데요. 오는 11월에 취임하면 에콰도르 역대 최연소 대통령이자 현직 세계 최연소 대통령의 기록을 갖게 됩니다. 노보아 당선인은 바나나 재벌가 출신의 정치인입니다. 바나나는 에콰도르의 주력 수출 품목인데요. 노보아 당선인의 집안은 이 바나나 수출로 불을 일군 재벌입니다. 일찌감치 아버지 회사 경영에 참여했던 그는 2021년 정계에 뛰어들었는데요. 2021년 총선 당시 국회의원에 출마해 당선되면서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그의 정치 이력은 매우 짧고요. 에콰도르 안에서도 그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도 제법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국적인 인지도가 높지 않은 그가 정치활동 불과 2년여 만에 대권을 거머쥐게 된 데는 젊은 유권자들의 지지와 재벌가 출신인 그가 낙후한 에콰도르 경제를 살릴 거라는 기대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인데요. 노보아 당선인도 승리 소감에서 안전하고 일자리 있는 에콰도르를 만들겠다고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전임 대통령 자녀 임기인 1년 반 정도인데요. 이 기간의 성과 여부에 재선 승패가 달려 있어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이 시간에는 팔레스타인의 두 주요 정치 세력인 하마스와 파타의 차이 살펴봤고요. 뉴스 속 인물로 다니엘 노보아 에콰도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다른 속셈이 있다, 꿍꿍이 속이 있다는 표현 영어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John, have you noticed how friendly David has been to me lately? It's kind of surprising.
He has an axe to grind. It might not be obvious to you, but I heard he's been having issues with your team. Maybe he's trying to get on your good side to influence things.
I had no idea there were any problems at work. That explains it. But I don't want to get caught up in any office politics.
Well, that's a wise approach. Just be cautious and make sure you're not being manipulated in any way.
Thanks for the heads up. I will keep that in mind and try to maintain a professional distance.
Just remember, he might be nice, but there could be an agenda behind it.
Got it. I'll stay alert and keep my guard up.
데이빗이 최근에 저에게 너무 잘해서 존에게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는 다른 속셈이 있다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He has an axe to grind.
그는
axe
도끼
to grind
갈아야 할
He has an axe to grind.
그는 갈아야 할 도끼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은 다른 속셈이 있다. 꿍꿍이 속에 있다는 표현입니다.
He has an axe to grind. He has an ulterior motive. He has a personal agenda. He has a hidden motive. He has an axe to grind.
그는 다른 속셈이 있습니다.
He has an axe to grind.
자,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느린 속도로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Have you noticed how friendly David has been to me lately? It's kind of surprising.
He has an axe to grind. It might not be obvious to you, but I heard he's been having issues with your team. Maybe he's trying to get on your good side to influence things.
I had no idea there were any problems at work. That explains it. But I don't want to get caught up in any office politics.
That's a wise approach. Just be cautious and make sure you're not being manipulated in any way.
Thanks for the heads up. I will keep that in mind and try to maintain a professional distance.
Just remember, he might be nice, but there could be an agenda behind it.
Got it. I'll stay alert and keep my guard up.
대화 해석해 보죠.
Have you noticed how friendly David has been to me lately?
최근 데이빗이 내게 너무 친절하게 대하는 거 눈치챘나요?
It's kind of surprising.
다소 놀랐어요.
Kind of.
약간, 다소.
Somewhat.
Somewhat과 비슷한 표현이죠.
It's somewhat surprising. It's kind of surprising.
약간 놀랐습니다.
He has an axe to grind.
그는 다른 속셈이 있습니다.
It might not be obvious to you, but I heard he's been having issues with your team. It might not be obvious to you.
당신에게는
obvious.
티가 나게 드러내 보이지 않은 것 같은데.
But I heard he's been having issues with your team.
그러나 그는 당신의 팀에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Maybe he's trying to get on your good side to influence things.
아마 그는
get on your good side.
당신에게 잘 보여서
to influence things.
어떤 영향을 주려고 하나 봐요.
That explains it.
그래요. 이제 설명되네요.
That explains it.
이것이 그것을 설명한다 이런 말이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왜 그런지 의아해 했는데 이제야 설명이 된다는 표현이 바로
That explains it.
이제 설명되네요.
That explains it.
그래서 그랬던 거라는 의미입니다.
But I don't want to get caught up in any office politics.
그러나 나는
get caught up in
휘말리고 싶지 않아요.
any office politics.
직장 안에서의 문제에
Just be cautious and make sure you're not being manipulated in any way. Be cautious.
신중하세요.
Use caution. Make sure you're not being manipulated in any way. In any way.
어떤 방식으로든
not being manipulated.
조종당하지 않게
make sure.
확실하게 하세요.
Thanks for the heads up. Heads up.
경고 미리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Thanks for the heads up.
귀뜸해줘서 감사합니다.
He might be nice, but there could be an agenda behind it.
그는 친절할지 모르지만
agenda.
꿍꿍이가 있을지도 몰라요.
He has an axe to grind.
그는 다른 속셈이 있습니다.
He has an axe to grind.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He has an axe to grind.
그는 다른 속셈이 있어요. 갈아야 할 도끼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꿍꿍이 속이 있다는 표현이라는 것 배웠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비오의 방송 주파수 변경 안내입니다. 매일 세 차례씩 보내드리는 비오의 방송은 오는 10월 29일부터 다음과 같이 주파수가 바뀝니다. 한반도 시간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전체를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 9,985, 11,57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새벽 방송은 2시부터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보내드립니다.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보내드리는 아침 방송은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BOA 방송에 변함없는 애청 바랍니다.
비오웨이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